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땅에서 잘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못 받은 거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번영만이 믿음의 목표처럼 가르치는 신앙관들이 결국 이 미국 교회를 잘못되게 이끌었고 그 결과 이 교회가 점점 쇠약해 가면서 사회에 대한 관심이나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 우선적이고 이기적인 교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등에 부각하는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미국과 비슷한 형편이지만 조금 다르게 이 교회를 분석하고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고난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정말 든든히 서 있었던 교회인데 어느덧 좋은 환경에서 좋은 자리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고난을 회피하기 시작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과거에 한때 기독교 영성을 이끌었던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6세기의 종교개혁도 독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8세기에 와서는 독일 교회가 경건주의도 리더해 나갔습니다. 우리 개신교회 안에서도 선교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제일 먼저 주도하고 사용하기 시작한 나라가 바로 이 독일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1800년도 초반에 독일계 쿠츨라프 목사님은 동남아 선교 연수를 하던 중에 우리나라에 전도 여행차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그분이 우리 한글을 익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당시의 주기도문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 놓고 갔을 정도로 과거 18세기와 19세기의 그 모든 이 독일 교회는 이 경건주의가 대단한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독일이 1차 대전 이후에 폭삭 망했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한 인플레이션이 생겼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냐고 하면요, 감자 1kg을 사기 위해서 돈이 2kg이 필요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구입하려고 하는 물건보다도 돈 무게가 더 나가는 그런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스개 얘기긴 합니다만은 뭐 물건을 감자를 좀 사기 위해 가지고 돈을 리어카에다가 싣고 끌고 가는데 그 사이에 가격이 올라가지고 집에 가서 돈을 한 리어카를 더 끌고 가야 감자를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경제 난국이었답니다. 이렇게 독일이란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독일 교회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지도자를 주십시오.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아시는 지도자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분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공중 석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도자. 그래서 독일 민족을 정말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정치 지도자라고 믿었던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던 살인마와 같은 지도자였고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교회는 이 히틀러를 후원했습니다. 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지도자라고 여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독일의 젊은 목회자였던 본 회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믿음은 싸구려 믿음, 싸구려 은혜, 값싼 은혜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번영을 추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번영만을 최고의 목표로 생각할 때 교회와 성도는 이웃을 외면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에고이즘에 빠져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거, 고난 없이 사는 거, 이거 역시 좋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어렵고 힘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우리만 말고 세상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와 믿는 사람들이 이 의로운 고난까지 회피할 때 교회는 부패하고 값싼 믿음, 싸구려 은혜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독일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제가 전에요 어떤 분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선생님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나 죽기 전에 회개하고 믿을 테니까 걱정 말아요. 예수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 말 한번 잘해가지고 죽기 전에 낙원 갔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알기는 잘 알아요. 근데 둘은 몰라. 하나만 알지. 자기가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장담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러분 그것보다도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사람이 천국 갔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믿지 않고 지나던 삶의 찌꺼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 악영향들이 그의 가족들이나 그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큰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아마 그분은 모르고 하는 말일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된다는 이런 얄팍한 신앙, 값싼 은혜가 결국은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세상의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성경 속에 생각나는 한 사람의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39살까지 왕위에 앉아있으면서 했던 일들 정말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한 그 백성들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저들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기념하고 지켜야 될 절기인데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켜 주었던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가 시신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을 때에 망연자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가 남겨두었던 그 지팡이 그거 하나 우상처럼 섬겼어요. 이전에 그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두었던 그 지팡이 이른바 루스단을 산에다가 꽂아놓고 산당을 만들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무려 사사시대 때 400년 동안 왕정시대에 들어와가지고 300년 동안 도합 700년 동안 우상으로 섬기던 그 루스단을 뽑아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더 익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가 이렇게 선한 정치, 믿음의 정치를 잘하고 39살에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병나음을 얻고 15년 생명 연장을 받아서 54세에 세상 떠나게 된 것. 가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기적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55년 동안 재위했던 그러면서도 가장 악했던 왕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아수르로부터 이방 종교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을 하고 정말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할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으로 물들이고 남유다를 패망시키는 데에 가장 앞섰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조차도 그 아비 므낫세에게 배운 대로 20년 동안 왕위에 앉아 있으면서 악한 짓을 서슴지 아니한 그런 결과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히스기야는 그 훌륭한 신앙의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그 아들과 손자가 이런 못된 왕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39세가 되었을 때, 39살 되었을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생명 연장 15년을 받았어. 54세까지 15년을 더 살게 되었는 그 거기에 그 이유가 있더란 말씀입니다. 병이 나은 이후 이 히스기야는 안타깝게도 불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은 건강하지 못하다가 건강 회복했으니까 건강이 최고다 이런 사고방식이 들어갔어. 강력한 아수르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기도만 해가지고는 될 게 아니다.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과 손을 잡아서 조약을 맺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바벨론의 사신들을 불러들여다가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보여주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 아름다운 기물까지 다 보여주었어요. 우리도 힘이 있다. 바벨론 너희 나라들은 군사력이 있지만 우리는 돈이 있어 경제력이 있다. 그러니까 바벨론 너희들은 우리와 손잡고 서 아수르를 물리치자.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기도하며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이 그렇게 변하게 됐는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고 15년 동안 믿음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처음 3년 지난 다음 42살이 될 때에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므낫세는 과거에 그렇게 믿음 좋았던 히스기야, 그런 아버지는 본 적도 없고 므낫세가 12살 되도록까지 아버지 히스기야가 므낫세 12살 될 때에 죽었는데 그때까지 12년 동안 보고 듣고 자란 것은 타락한 아버지 히스기야, 세상과 붙으며 사는 아버지 히스기야,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히스기야,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므낫세는 그렇게 폭청하는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아몬 왕도 그렇습니다. 폭정하는 아버지 므낫세를 닮아서 아주 악한 왕이 됐습니다. 물론 결국에 히스기야는 죽기 전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명 연장받은 15년 동안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다 까먹으면서 잘못 살아왔던 그 결과, 그 후손과 그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타락하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백성들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책임 없이 무책임하게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잘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은 이전에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의 후손들에게 나타났던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와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도 나타난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또 한 분의 실패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하면은 여러분 기억하듯이 어린 비자 앞에서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 자리를 생각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보다도 더 큰 실패는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나는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회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보시게 되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터인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정권을 위임받은 베드로, 그 사람이 됐습니다. 천국의 길을 제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널 통하여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핏 우리가 볼 때에는 예수님 너무 지나치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조금 전만 하더라도 음부의 권세가 너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겠다, 열쇠를 주니까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거다, 이런 귀한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으로 베드로를 세워주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예수님 너무 지나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 곤두박질하는 장면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새번역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전의 개역성경에서는 항변하다라고 했어요. 이 항변한다, 대든다, 이거 전부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대든다, 제자가 스승한테 대든다, 뭐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대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은 헬라어 단어 타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꾸짖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직역을 하면은 베드로가 버르장머리 없이 예수님께 꾸짖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고난 자리 가면 안 돼요. 그거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예수님 얼마 전만 하더라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수많은 병자 고치시고 오병이어 기적 하신 그러한 분이 못할 일 뭐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까짓 거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정권을 획득합시다. 멋있게 살아야죠. 그런 뜻이. 그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란 말에도 여러분 한 단어라도 그것을 번역하다 보면은 그 속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잘 확인해서 가장 적합한 뜻으로 번역해야 하는 것처럼 사탄이란 말에도 귀신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대적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 사탄이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뜻이라기보다는 아마 대적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 사용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사탄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go away, get away, 꺼져라,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Go behind me, 내 뒤로 물러서라 말. 주님이 주인이시고 베드로는 종인데 종이 앞서서 갈 때 주인이 앞서가는 종에게 타이르는 겁니다. Go behind me, 내 뒤로 서라.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앞에 나가지 마라. 뒤로 빠져라 말이야. 네가 지금 제자의 길에 서야 하는데 스승의 길에 서 있네. 그러지 말아라. 너의 제자됨을 회복해라. 네가 지금 무슨 문제인 줄 아니? 너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 이러한 시간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반석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속에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기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이 한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헬라어에 보면은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나 그 유명한 사람들이 스캔들이 있다고 얘기할 때 그 스캔들이라고 하는 영어의 의원이 된 단어죠. 스칸달론.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이 반석은 그 밑에 평평하게 깔려 있을 때에 기초가 돼서 그 위에다가 소위 건물도 세울 수 있고 그 정말 반석 토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반석이 재잘랐다고 나 밑에 깔리기 싫어. 그래서 벌떡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뭘 짓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걸려서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거 없는 똑같은 돌이지만은 잘 깔려져 있으면 반석, 일어서 버리면 걸림돌. 주님조차도 걸려 넘어지게 하잖아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베드로가 지금 반석인데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밑에 깔려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거 싫어서 일어서 버리니까 주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대적자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값싼 은혜에 함몰되어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바르게 잘 따르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동일한 문장을 누가복음에서는 한 단어를 더 추가합니다. 날 따려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는 날마다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자기 부인하는 것과 그리고 이 자기 십자가 지는 것 이거 동일한 의미의 소위 동어 반복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게 동어 반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을 하는 자만이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결국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제대로 알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저에게 자문자답합니다. 내가 왜 예수 믿나? 내가 왜 목사가 됐나?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나?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변질된 답을 갖고 있다면 저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초보 신앙인들은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러나 초보 단계 지난 신앙생활을 여러분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은 어느새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스러운 자, 거짓된 자, 이기적인 자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거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셀프 디나이, 불교에서 말하는 나는 없다, 소위 무아지경에 빠지는 이런 무, 없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될 참된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나보다는 세상의 이기심에 물들어져 있고 독선적인 사고방식에 물들어져 있고 거짓된 것에 물들어 있고 탐욕에 물들어 있는 그런 자신을 부인하고 그러고 살라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격분하고 여전히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인정하지만은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그걸 화풀이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서 있다고 하면은 그건 여러분의 거짓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부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난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목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콜링하시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베드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그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밤새도록 이 베드로가 어부였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공수로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고기를 두 배나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귀환을 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날 떠나십시오. 지금 이 베드로는 그 잡았던 그 수많은 물고기를 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전에는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호칭했지만은 그 호칭을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바꾸어서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섰게 됐을 때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재발견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날 떠나소서라고 하는 말을 바로 이 거짓된 자아를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 자기 부인의 자리에 이 베드로가 섰기 때문에 예수님이 콜링하실 때 이 베드로는 그 부름에 순종하고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역사하지 않아. 왜 하나님은 날 사용하지 않으시네? 왜 다른 사람에겐 복을 주시는데 나에게 큰 복 안 주시는가? 혹시 여러분들 이런 질문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예수 믿고 있는가? 나는 내 안에 거짓된 자아를, 성공을 추구하는 탐욕의 자아를,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런 이기적인 자아를 과연 내가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는가? 그렇게 자기 부인하는 자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읽고 감동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세상 짐을 지고 있는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쉼 주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그 뒤에 참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네가 쉼을 얻으리라. 우리는 어떤 짐 내려놓고 소위 퍼지는 걸 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세상 짐, 내 근심과 염려는 내려놓고 다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의 짐을 질 때 그때 비로소 참된 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른 채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말씀을 이어서 하시지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짐이 어떻게 가벼울 수가 있겠어요? 짐이 가벼울 수가 없어요. 짐, 내가 진 것 같지만은 주님이 함께 지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거예요. 결국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대적인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몫이고 그것을 우리 자신이 혼자서 끙끙대는 어떤 근심, 걱정 같은 이런 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며 함께하는 바로 그 짐을 의미합니다. 그 짐을 져야 여러분 가볍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소개하는 이 사람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자기 누나를 부끄러워했던 사람입니다. 나이가 9살이나 차이가 나는 누나를 정말 싫어했어요. 길 가다가 만나면은 자기 누나인데도 못 본 척 그냥 지나가는 거 예사고 그런데 그 누나의 얼굴은 화상 심하게 입어가지고 이때 화상 얼굴 한 반은 아주 형편없이 흉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과거에 뭐 성형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 그 60년대 그 가난한 시절에 무슨 성형수술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대충 그저 치료하고 있다 보니까 아주 남들이 보면은 흉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누나였어요. 그래서 그 누나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이 팔에 화상 자국이 있어가지고 한여름에도 반팔을 입지 아니하고 긴 팔을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 누나가 교회 성가대에서 독창을 하고 그러면은 아주 그저 그것마저도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하, 뭐 저런 얼굴 가지고 그냥 집에 있지 뭐 잘생겼다고 교회 나와가지고 얼굴 탁 내놓고 말이야. 저렇게 나돌아다니고 창피하게 그러느냐. 그러니까 길에서 만나면은 이 새까만 동생이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러다가 어느덧 이 남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하도 누나한테 못됐게 구니까 주변에 있는 어느 친척 한 분이 그 비밀을 얘기를 해 주었답니다. 그 누나가 왜 화상을 입게 됐느냐. 1960년대에 가난할 때에 너 아버지 어머니가 돈 벌러 나갔을 때 너는 누나와 함께 집에 있었는데 너희 집에 불이 났다. 소방차도 변변이 없던 그 옛날 그 시절 불이 나서 집이 홀랑같은 그런 지경이 됐을 때에 10살짜리 이 여자아이가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어. 그리고 한 살배기 너를 싸서 거의 다 나왔는데 그냥 지붕 석가래가 무너뜨러지게 되니까 그게 내 쪽으로 넘어지게 되니까 그거 널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끌어안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얼굴 내밀다가 불길 지나간 자국이 바로 내 누나의 그 얼굴 흉터 자국이야. 그기 때 너는 그 불길 때문에 팔을 좀 다쳤는지 모르지만은 그 10살짜리 여아는 얼굴을 다 내놓았어. 이 말 들은 남동생은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대. 자기가 그 평소에 누나한테 못됐게 군 거 그게 생각이 나. 이때 이 남동생이 학교 성적이 고등학교 1학년 전체 480명 중에 400등도 못하고 400몇 등 그 바깥에서 놀았답니다. 대학교 못 갈 성적이요. 그런데 그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별명은 의지의 한국인이었습니다. 전교 1등으로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친척에게 그 말을 듣고 정신 차리고 공부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추운 겨울에 졸음이 올 때 이랬답니다. 수도관이 마당 한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옛날에. 수도관 그 물 받아 놓을 그 물 나오는 시간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누런 건지 그 갈색인지 큰 고무 다리에다가 물을 받아 놓으면은 한밤에 그게 얼어버리고 마는데 그 얼음을 깨고 거기에다가 머리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공부하려고. 전의 은혜를 모르는 그때에는 화상 흉터가 있는 누나를 부끄러워하면서 살았지만은 자기는 기억도 못하지만은 자기를 살리려고 자기 얼굴을 희생했던 그 누나를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 게으른 사람을 성실하게 바꾸었고 그 공부 못하는 그 사람 전교 1등 되게 만들었고 우리나라 그 최고의 의대를 졸업하게 돼서 그 사람 성형외과 의사가 돼가지고 지금도 1년에 한 달씩 휴가 기간에는 저기 방글라데시나 그쪽 지방에 가가지고 언청이 수술을 해주면서 선교하는 이런 귀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주님의 은혜가 뭔지 비로소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의미가 뭔지 깨닫고 난 그 다음에 1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일꾼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1년이 지나고 난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거 반대하고 방해하던 일에 앞장섰던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네가 또다시 예수 이름 말하고 예수 이름 가르치면은 우리가 너희들 죽여버리고 말겠다. 여기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엄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보고 들은 것을 말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너희 말을 듣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옳겠냐? 1년 전만 하더라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넌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길 걸으라고 하는 말씀 듣고 그 말씀 뼈에 깊숙이 새겼던 이 베드로. 1년 후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말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목숨 잃을지라도 나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4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산헤드린 공의원들, 이 관리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처벌을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러다가 다시 위험만 하고 놓아주었어.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말씀은 사탄이라고 이름 붙였던 그가 걸림돌로 활동했었던 베드로가 주님의 희망대로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어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며 찬양하는 그런 자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전히 우리는 힘든 세상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분노도 있어요. 우리 안에 자기 계산도 생겨요. 주님은 우리를 들어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세상에 집단이 되어가고 걸림돌이 되어가고 분노하고 힘든 세상에서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며 우리들은 살아갈 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십시다. 이런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내 희망이다. 온전한 나의 반석이 되거라. 반석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끄러운 생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뜻을 배반하고 주님의 길을 막고 잘난 척하며 인간적인 계산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오늘 우리들을 부르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든든한 반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